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양치는 목자였고 양의 생리를 잘 아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서의 경험 가운데 세상의 목자를 만난 목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전적으로 그의 복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자 만났느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 복지 결정됩니다. 친절하고 용감하고 희생적인 목자를 만나면 그 양은 번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그 목자가 게으르거나 양들의 복지에 무관하면 병들고 늘 부족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 이 여호와 내 생애에 전체를 주관하신 목자였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인도에 순응했을 때 한 번도 부족을 느껴본 적이 없다. 양의 특징과 이 양과 관계를 지닌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식으로 헌신되어 있는지 오늘 이 설교 메시지의 핵심 요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특성을 잘 담아낸 양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 자신과 양의 상태를 대입해주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이라크 등지에서 아주 치욕적인 욕설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민족은 양을 키우면서 목양한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양 하면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양같이 순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중동에서 오래 양의 특징을 근거리에서 바라본 그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먼저 양이 고집이 세고 미련하다. 두 번째, 양은 방향 강박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은 아주 약합니다. 첫 번째, 양의 특징이 고집이 세고 미련합니다. 앞발을 뻗어 버티고 있으면 좀처럼 끌고 가기 힘듭니다. 이 양은 뜯어먹을 풀이 없어도 목자가 옮겨주기 전에는 계속 그곳을 떠나지 아니할 정도로 고집이 세고 미련합니다. 서커스 동물들 가운데 양이 등장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버려야지 하면서 어떤 습관은 10년, 어떤 습관은 20년, 심지어 어떤 습관은 평생에 극복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버려야지 하면서 우리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해식품은 입에는 큰 즐거움을 주는데 신체적인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유해식품을 어찌 그리도 좋아하는지, 영혼에 위해가 되는 유해한 그것을 손을 뻗어서 취하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해로운데, 그러나 손이 먼저 갑니다. 미련한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개는 집을 잃으면 찾아와요. 말도 그러하고요. 소도 그러합니다. 양은 찾아오지 못합니다. 길을 잃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물체를 분갈할 수 있는 양의 가시거리가요, 2m밖에 안 된대요. 2m 밖을 벗어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앞에 독사가 3, 4m 근거리에서 자기를 노리고 있어도 그곳으로 근접해서 다가가는 그 동물, 양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재간이 천성적으로 모자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2m 이상은 안 보이니까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내 발길이 가는 대로 간다는 거죠.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이 양과 흡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좀 더 멀리 볼 것을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2m 반경 내에 눈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고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신분이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대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은 참 약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보호장치가 있어요. 자기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사자, 강한 이빨, 날카로운 발톱, 양은 없어요. 물소를 보호하는 날카로운 뿔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해서 뿔소가 위협적입니다. 양은 뿔이 있긴 합니다. 숫양 같은 경우에. 자기들끼리 공격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숫양의 뿔은요,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표범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도 없습니다. 양이 마구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무섭죠? 절대 양은 자기 보호 위해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기로 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형통한다고요? 양이 스스로 사자를 이긴다든지 물소를 이긴다든지 스피디한 표범을 이기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카멜레온 같은 것은요, 보호색이라는 자기 보호장치가 있어서 몸을 안전하게 숨깁니다. 양은 그러지 못합니다. 심지어 스킹크 같은 것은 심한 악취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격퇴해요. 다른 동물을 격퇴해요. 양은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을 격퇴할 만한, 자기 보호와 될 만한 정도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악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양과 같습니다. 스스로 강한 척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자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자를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이 약한 이 차원에서 두 번째가 추워도 더워도 이 양은 질병에 참 잘 걸립니다. 사람도 동일하게 조금만 어떤 일에 기분이 나빠도 조금만 일이 꼬여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화도 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양을 닮았는지 모릅니다. 이 양이 걷다가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버둥거리다가 죽습니다. 왜 뒤집어질까요, 양이? 양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털이 자라면 이것이 그를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십몇 년 전에 뉴질랜드 고산 지대에서 9살 된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6년 동안 양털을 깎지 않았대요. 이 털의 길이가 30cm 늘어지고 다 깎았을 때 27.5kg 양복 20불을 만들 수가 있었대요. 27.5kg를 치고 다니니까 당연히 움직임이 둔하고 그런 상태에서 목자가 출타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은 7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자, 이 양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적으로 육신의 힘입니다. 양털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에스겔이 다가오는 시대에 세워질 성전 하나를 봅니다. 그곳에 각양 식양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섬기게 되는데 그 사독 계열의 레위인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17절, 18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왜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했을까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세마포 옷입니다.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성경에서 땀이 최초로 언급된 장이 어디예요? 예, 창세기 3장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시는 그 명령 가운데 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류가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땀이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땀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레위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땀을 나게 하는 이 양털 옷을 입고 주님 전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양을 아까 예든 것처럼 6년 동안 깎아 주지 못해서 30cm 자란 그 양.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목자를 만났을 때 부재 중에 혹시 넘어지는 경우에 생명의 위태한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의지하려고 하나.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특히 내 또래의 남자가 교회를 가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참 유약하게 그리고 연약하게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 제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님을 구원부터 시작하여 그 위에 모든 삶에 있어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은혜의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의 성실과 강한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힘으로 일구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도 예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구원 문제, 영혼 구원 문제 부터가 신적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삶도 계속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내 마음을 토하면서 신적 도우심을 받는 이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도움을 받거나 내 힘이 아닌 힘을 빌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양이 내세울 수 있는 그 무기, 이빨이 있긴 있죠. 양도. 불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목자 없이 형통할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재간이 없음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영혼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이 구절을 읽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이사야 5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이며 딜레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니에요. 유해식품이에요. 근데 은을 달아주며.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삶이 목자이신 그분이 의도하시고 섭리하신 삶인가? 나는 지금 혹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 않는가? 만족을 흉내낸 무언가를 갖기 위하여 진정한 만족과 희락이 없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신자에게 진정한 이 만족이 없을까? 우리가 사람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희한하게도 육신적인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되어도 이상하게 잔잔한 만족이 나를 지배해. 내가 사기를 원하는 새 모델에 곧 출시될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그것을 살 돈이 없어요. 어떤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필요는 무슨 필요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영혼 육, 나를 지탱하고 있는 육신적인 필요에 해당돼요. 있어도 없어도 그 영혼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돈이 없어서 그 부모가 협조하지 아니하여서 갖지 못해요. 그럼 불만족이 생기죠. 근데 그 아이에게 오랫동안 어찌 보면 적대 관계에 있는 마음이 얼그러져서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서 적대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학교에서 그 친구가 다가와서 극적인 화해를 했어. 그랬을 때 밀물듯이 찾아온 자기 영혼을 채운 화목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이 체험들을 다 했잖아요. 인간관계 가운데. 그렇게 해서 뭔가가 해결이 됐어요. 자, 하나는 스마트폰이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여서 있는 불만족이고, 하나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사람 사이에 어려진 관계 회복되는, 그래서 잔잔한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옵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 앞에서 싱글벙글해요. 제가 분명히 스마트폰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해야 되는데 왜 싱글벙글하지? 영혼에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저는 옛날에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이 구절을 고백했고, 예배 때마다 이 구절로 찬양까지 했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때는 그 깊은 내용, 문맥적인 어떤 것을 조직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렇게 강론하는 것을 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공부하고 이것을 자세히 살폈더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혼이 잘됨 같이 푸시케, 내 혼이 잘됨 같이 혼이 형통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하고 건강하길 기도한다. 휘기아이노 무슨 영어가 나왔을까요? 하이진, 여기서 나왔죠. 위생. 순서는 내 혼이 잘됨 같이 다른 일에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안겨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이것이 상징하는 이것들의 개수를, 이것들의 단위를 많이 늘리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진정한 만족은 너의 영혼에서, 영혼의 채워짐에서. 한자 단어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는 자루가 긴 창이에요. 수는 방패의 순자예요. 이 한자가 만들어진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순이라는 이 단어를 앞뒤가 맞지 않는, 서로 개념이 상반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모순적이다, 모순이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긴 창이고 하나는 방패예요. 중국 초나라에 어떤 상인이 무기를 팔고 있었는데 긴 창을 하나 들면서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아냅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러면 앞에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할 말이 없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하나의 말이 아까 이사야 55장 2절 앞에 1절에 나옵니다. 그 구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처자를 사라. 사는 행위는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사 먹으라. 그런데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값을 치르고 이것을 사라. 아, 그런데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명령을 지불하라, 구입하라. 그런데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순은 십자가 은혜로 해결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이 개입하면 이 모순이 해결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풍성하고 기쁨과 희락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것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사라고 그래요. 확보하라고 그래요. 값없이. 제가 한국에서 부천에서 거의 쭉 살았는데 한 번은 아내가 아팠어요. 다니엘도 없고 저는 밥을 못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자랑은 아닌데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까지 이제 이 사람이 아픈 적이 제법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밥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꾸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이제 아팠습니다. 뭔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이고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죽을 먹여야 되겠어요. 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근데 아파트 앞에 그 식당에 가서 자초지정 설명을 하고 죽을 좀 끓여주시면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빨리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빨리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챙겨주시는 거예요. 돈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죽 하나 끓이지 못하는 이 남편 도움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신적 도우심을 받는 것의 시작이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엄청난 것인데 엄청난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고 내 대신 십자가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것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저는 이 진리를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머리로는 알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울림은 자라나는 것 같아요. 서서히. 그리고 제가 암만큼 또 우리 교우들과 나누기를 원하여서 여기 객관적인 어떤 진리,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예화 같은 것을 눈여겨봅니다. 가장 근접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분의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사실적인 진리,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발견하고 마지막 부분에 저 마음이 이거 참 근접했다 그러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1988년 12월 7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1988년 12월 7일 터키와 인접한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부상당했고요. 시내에 9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붕괴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젊은 엄마가 그 안에 매몰되었어요. 4살짜리 딸이 있었고 정신을 잃고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 보았더니 캄캄한 가운데 자기 4살짜리 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주위에 확인을 했더니 같이 있던 시누이의 시체가 만져지는 거예요. 딸 아이가 칭얼거립니다. 엄마 목말라요. 이 엄마는 본능적으로 유리조각을 깨어서 손가락을 찔러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아이의 입에 넣어줍니다. 쭉쭉 빨아먹던 딸아이가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자 엄마 목말라요. 물 좀 더 주세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유리조각을 자기 손가락을 계속 찔러서 딸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14일이 지났습니다. 극적으로 이 딸아이가 구출됩니다. 엄마는 숨진 채 발견되고요. 그런데 열 손가락 전부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저주 받은 바 되사 십자가로 가셨어요. 9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엄마를 지배했던 마음은요, 이 4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열망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을 향한 무너져 내린 그 잔해 밑에서 그 아이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만 순응하여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일까? 아니면 이 주님께서 그분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열망하고 있는 것 똑같았기 때문에 나를 마음에 품고 가셨던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갖기 위하여, 영혼을 나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런 상태로 우리는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 그분이 저주가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나를 마음에 품고 나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헌신된 그분께서, 그 좋으신 목자께서 15절을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이 좋은 목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알고 양이 살고 있는 환경을 알고 그리고 양에게 철저히 헌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나누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속성을 아십니다. 목자들은 중동에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양이 100마리면 그 목자가 100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아시고 나의 체질과 생리를 아시고 나의 남 모르는 상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혹시 계실 때 전기고지서 받아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앞에는 얼마 내야 되고 몇 킬로 와트 사용했는지 나오고 뒷면에 보면은 혹시 미아 찾습니다라고 하는 광고 보셨나요? 언제 한번 그 뒷면을 보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폐 여자 아이 엉덩이 쪽 등에 오렌지만 한 점 그리고 여자 아이 그림이 사진이 있었어요. 그 가족만, 부모만 아는 비밀이고 진실이에요. 여기에 이 아이가 실종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기고지서에 사진이 찍혀서 광고되기까지는 부모의 마음에는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광고를 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숨기고 싶은 것, 나에 대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들어 하는지 아신다.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정통해 계세요.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라는 환경, 좁게 말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아세요. 주님께 그 지식이 가려진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남편과 지금 동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 아세요. 이제 가려진 게 아닙니다. 나에게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 그리고 그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어려워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그것을 그 환경을 나의 목자는 고스란히 아세요. 세상에 닥칠 일들, 다음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양인 내가 직면해야 될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닥칠 가장 충격적인 기후배나 종말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통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어떤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라. 주님께서 정통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양인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알아갈 때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철저한 헌신이 있습니다. 이 헌신은 어느 순간 헌신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거나 또 다시 헌신이 찾아오고 그것이 또 변질되고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분의 헌신은 정도의 그 차이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 자체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머리털, 머리카락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헌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경우에 주님께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주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헌신된, 데디케이트 되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칼을 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머리털 자체를 헌신의 상징이다. 아가서 5장 11절에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아가서 5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 가지 진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의 특징이고 무엇이 그의 아름다운 속성이길래 네가 그토록 그분에게 매료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요. 모두 다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고 나의 영혼을 끌 만큼 매력적인 존재인가? 그 중에 하나, 아가서 5장 11절에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가마귀 같이 검구나.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이 자체로는요 정말 드라이하고 재미없어요. 예수님의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가마귀 같이 검다. 여기에서 막 감격의 눈물이 터지지 않아요. 절대 터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거와 씨름하는 거예요. 머리털은 헌신이에요. 그런데 구불구불하고 굵고 검은 머리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서른 살 초반에요. 가위가 안 들어갈 정도로 검고 굵고 숱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 머리칼이 힘이 없어지면서 가늘어지고 굵고 숱이 많고 검은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세상의 건강과 활력을 의미해요. 아까 머리털이 헌신을 뜻한다고 했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 그리고 그분의 신부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헌신에는 검고 굵은 프라임 상태의 머리칼처럼 그 헌신은 영원토록 세상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결혼 서약을 하면서 헌신을 합니다. 그때 주례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아멘, 예 라고 하면서 헌신을 해요. 그 헌신이 그때의 심정이 금은 굵은 수치 많은 그 상태의 dedication, 헌신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그 애정과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과 헌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헌신해요.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해요. 헌신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을 때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너희는 내 마음의 열정이다. 내 열정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헌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력함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갖기를 원하시고 나의 진정한 복지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한 식품을 찾는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가위를 들어서 깎아주지 아니하면 나를 위태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많은 소유가 나를 안전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선한 목자가 답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도록 하는데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양틀을 수북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진행시키신 말은 내가 답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되어 있고 너의 영원한 필요를 위해서 십자가에 갔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들의 삶에 헌신되어 있다.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선택을 내릴 때, 결정을 할 때 2m 이상을 보지 못하는 너희 짧은 시선으로 결정 내리고 선택하지 말라. 나와 상의하라.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2m 이상을 보게 하는 나의 지혜로운 해안을 환영하라.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나에게 부르짖어 나의 도움을 너의 힘으로 삼아라. 나에게는 강력한 보호 무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너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다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복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목자되신 주님의 심정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내 주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와 주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공급이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시옵소서. 영원한 확신이 되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온전히 그 영혼이 무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